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타결된 이란 핵 문제 잠정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10년 이상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란이 2, 3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는 기존의 정보기관 평가보다 한결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제재가 풀리고 이란이 다시 핵 개발에 나설 경우 다음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이달 중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6,650명, 그리고 필리핀군 5,000명 등 12,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훈련에 참가한 병력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열흘 동안 계속될 이번 훈련은 필리핀 서부 파나이 섬과 팔라완 섬 등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영토 방어와 재난 대응, 인도적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중국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응웬푸종 공산당 서기장이 7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를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베트남의 응웬푸종 공산당 서기장에게 우리는 과거 양국 지도자들의 합의에 따라 해양 분쟁을 적절히 관리하고 남중국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진호부의 발언 내용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남중국해에서 원유 시추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베트남에서는 반중국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어 베트남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의 레세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7일 테헤란을 방문해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이날 두 정상이 예멘의 즉각적인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루하니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란과 터키 그리고 다른 영내 국가들이 예멘을 안정화시키고 포괄적인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사태를 놓고 터키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반군을 지지하는 반면 이란은 시리아 정부의 핵심 지지 국가입니다. 예멘에 의료진을 보내는 첫 번째 수송기가 7일 수도 사나에 도착했다고 국제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적십자 측은 또 긴급 의료품도 곧 항공과 선박편으로 예멘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적십자는 앞서 6일 예멘에 보내야 할 수톤 분량의 의료품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에서 무력 충돌이 계속돼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예멘 내전 사태로 10만여 명이 피난했으며 어린이들이 계속 살해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교육은 중단되고 있다며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이들 어린이와 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모두 앞으로 몇 년 동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불황디 저조한 투자로 경제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는 선진국들의 경우 중기적으로 연간 1.6% 성장에 그쳐 금융위기 이전 성장률에 비해 0.5%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아울러 신흥경제국가들 역시 인구 고령화와 투자 위축으로 더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IMF의 이번 보고서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와 세계은행 회의에 앞서 발표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4월 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남측 관리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뭐 기업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성공업 지구는 그 3대 위원장의 유은 사업이기 때문에
북핵 6자 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회담 당사국들이 상대방의 우려를 감안하면서 양보해야 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어제 북한 측 인사들과 만나 임금 인상 문제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은 7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과 만나 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임금 문제가 남북 당국 간 갈등으로 증폭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킨다는 북한 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개성공단 남측 관리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입니다.
뭐 기업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성공업 지구는 그 3대 위원장의 유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유지 발전시켜야 할 확고한 적의가 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지만 기업들의 재량에 따라 20일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어 그 사이에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단은 임금 인상 문제 외에도 개성공단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입장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방문한 입주기업 대표단은 현지 법인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연 뒤 북측 총국 관계자들을 만나 1시간 정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지난 2월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남북 당국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조만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협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회담 당사국들이 상대방의 우려를 감안하면서 양보해야 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모든 당사국들이 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핵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핵 6자 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7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핵 문제는 복잡하다며 현상과 원인이 규명되고 모든 당사국들의 우려가 전면적이고 공평하게 해결된다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특히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보하고 서로의 우려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사국들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본격적인 회담 재개에 앞서 탐색적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참여하는 이 대화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면 6자회담을 정식으로 재개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 관리는 VOA에 6자회담 재개 요청을 받는다 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조속한 시일 안에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왕이 부장은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은 최근 타결된 이란과 서방국들의 핵 합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핵 폐기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워싱턴에서 33년간의 외교관 경험을 담은 책 전초기지 미국 외교관의 전선에서의 삶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타결된 이란과의 핵 합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My professional opinion of this agreement is very positive. I think they have managed to get a lot more.
당초 예상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란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원심 분리기와 원자로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 이번 합의에 담겼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이란과 합의한 검증 절차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과 이란은 지난 2일 이란이 군사적 목적의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잠정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힐 전 차관보는 이번 합의가 계획대로 진행돼 오는 6월에 최종 합의가 타결된다면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합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Because I think you will see some sincerity on the part of the P5.
이번 합의문에 이란이 합의를 준수할 경우 경제 제재가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등에 대한 주요 6개국의 진심이 잘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이번에 타결된 이란과의 합의가 실질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진정으로 핵 폐기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We tested that proposition with Kim Jong-il, with his team. We put everything on the table. You know,
미국이 김정일 정권과 협상할 때 경제적 합의와 상호 인정, 외교 관계 등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지만 북한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후 더 사정이 악화됐다며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포기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에 합류하겠다는 집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 청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면서 일본인 납치와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7일 2015년판 외교 청서를 각의에 보고했습니다. 외무성은 올해 외교 청서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관계국과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어떠한 도발 행위도 하지 말고 육자회담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외교청사는 설명했습니다. 북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면서 모든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관계국 모두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일본인 납치와 북한 핵, 미사일 등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외교청서는 특히 지난해 3월 약 1년 4개월 만에 북일 정부 간 협의가 재개됐고 그 뒤 북한이 납북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간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일본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기본적인 인권 사안으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외교 청서는 국제 정세의 추이와 일본의 외교 활동 전망을 담은 일종의 백서로 지난 1957년부터 외무성이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이 오는 9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탈상 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정책 제시나 인사 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를 엽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기구 개편이나 주요 정책의 입법, 그리고 예산 결산 등의 기능을 맡고 있는 북한의 최고 입법기관입니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탈상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거나 인사개편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민생안정을 핵심 현안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제1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표현을 5번이나 쓰며 정책 우선순위를 강조했고 지난 2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주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민생 개선을 위한 입법, 특히 김 제1위원장 집권 후 일부 성과를 거둔 시장경제요소 도입을 보다 확대하는 법 제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성공을 좀 더 전국적 범위로 또는 기업소 같은 것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그 뒷받침 이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경제 그 관리 개선 조치가 그 정책적 차원에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오히려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에도 북한의 정책적 변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게 한층 더 각을 세우고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유화적인 이른바 편가르기식의 조치나 선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무진 교수도 북한이 기존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이란처럼 미국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핵 경쟁의 이 병진호선 이것도 더욱더 강화하는 뭐 그러한 하나의 그 계리서를 할까요? 이런 것을 채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채택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자는 내용의 결정서에 따라 미사일과 잠수함 등 비대칭 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인사개편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대목은 그동안 고령으로 꾸준히 교체설이 돌았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거취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제1위원장 시대 들어 당과 군에 비해 최고인민회의나 내각 쪽의 인적 물갈이 폭이 작았다며 아버지 탈상을 마친 김제1위원장이 모종의 인사카드를 준비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9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반동회의에 김 상임위원장이 참석한다고 북한 측이 통보한 점으로 미뤄 김 상임위원장이 이번에도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의 국방위원 교체나 큰 그림의 새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각 개편 여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에 항공기와 선박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사실을 아직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 IMO는 북한이 동해상 항행 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언론 담당관은 7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항행 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부터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오는 9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과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일정에 맞춰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항행 금지구역 선포는 미사일 발사 등 군사훈련을 앞두고 민간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해당국은 관련 사실을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야 하고 국제해사기구는 이 사실을 회원국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북한은 1986년에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했으며 가입국에는 항행금지구역 설정을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북한이 통보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사전 통보가 회원국의 의무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에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 3호를 발사하기 전에 국제해사기구의 발사 예정 기간과 시간, 1, 2단 추진체 낙하 지점 등을 사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탄도미사일 두 발을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등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채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길거리에서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이미 주류 밀매와 밀수 등에 연루됐던 북한 현지 공관이 이번에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부부가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 카라치에서 주류 밀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6일 BOA에 북한 무역참사부 정모서기관과 부인이 지난 1일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 DHA에서 현지인들에게 시바스 리걸 등 위스키를 팔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류 밀매가 노상에서 이뤄져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북한 외교관 부부는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공관 운영 자금 등을 자체 조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주류 밀매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면세점에서 술을 싼 값에 구입한 뒤 기득권층 거주지인 DHA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해온 겁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주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이들이 남긴 차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40달러 정도를 주고 들여온 양주 한 병은 70에서 100달러, 30달러 정도인 맥주 한 박스는 150달러가 넘는 현금을 받고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주로 DHA 지역에 거주하는 사업가들이 접대용으로 몰래 술을 구입한다며 자금난을 겪는 북한 외교관들에게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2년 전 공관과 숙소를 중심으로 주류 판매를 하다 적발된 뒤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연결된 고객에게 길거리에서 직접 물건을 넘기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카라치 주재 북한 무역참사부 주재원들은 지난 2013년 1월 현지 주민과 외국인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파키스탄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관을 주류 보관소로 외교관 차량을 배달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주요 고객인 민간인들과 식당, 외국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등에게 술을 공급해온 겁니다. 당시 북한 현지 공관 대표를 맡고 있던 노주식 무역 참사가 추방 위기에 몰렸지만 중간에 수사가 흐지부지되면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노 참사는 이후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평양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또 같은 시기 항생제 세픽심을 싱가포르에서 항공편으로 대량 밀수하려다 적발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2009년 북한으로 귀임한 김국평 1등 서기관의 이름으로 허위 면세 시정을 한 뒤 무게 700kg, 시가 12만 달러에 달하는 약품을 불법 반입하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당시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파키스탄 당국이 이번에 적발된 북한 외교관 부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두 나라의 외교 관계 등을 감안해 기껏해야 경고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현지 북한 외교관들이 2년 동안 주류 밀매와 밀수 활동으로 세 차례나 적발됐고 인접국인 방글라데시 정부도 지난달 금괴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한 전례가 있어 향후 파키스탄 당국의 조치가 주목됩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올해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무연탄과 철광석의 감소세가 둔화졌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북중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중국의 대북 교역은 모두 7억 2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2% 줄었습니다.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그 추세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1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감소했지만 2월에는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중국의 대북 수입은 모두 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무연탄은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최대 수출 품목 자리를 지켰지만 8% 줄었고 철광석은 지난해에 3분의 1 수준에 못 미치는 1,1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계속 확대해오던 북한 의류 제품도 일부 품목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주요 수출 상품인 남성용 외투, 합성 섬유 제품이 1,200만 달러로 3% 줄었고 면제품은 200만 달러를 기록해 26% 감소한 겁니다. 반면 여성용 외투는 600만 달러를 기록해 3% 늘었고 여성용 바지도 300만 달러로 18%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견과류 가운데 은행이 1,100만 달러를 기록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도 눈에 띕니다. 오징어는 900만 달러로 27%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중국의 대북 수출은 모두 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줄었습니다. 중국의 대북 수입과 수출은 모두 줄었지만 흑자 구조는 여전해서 올해 들어 두 달 동안 2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 2월까지도 공식 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는 올해 들어 두 달 동안만 1,60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주요 대북 수출 품목인 콩기름은 1,400만 달러로 18% 줄었고 직물이 800만 달러로 27% 줄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북한의 중국산 휴대전화 수입은 지난 1월과 2월 모두 7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0톤 이상 화물차도 역시 700만 달러를 기록해 7% 줄었습니다. 반면 텔레비전 수상기는 1,600만 달러로 40% 가까이 늘었고 휴대용 자동 자료 처리 장치가 500만 달러로 3배 늘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4월 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보건의 날입니다. 지구촌 주민들의 보건 상황을 개선하고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한 날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특히 올해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엔 한국의 이해란 북한 전통음식문화연구원 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식품 안전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장은 북한에서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고 한국에 정착해 여성 탈북자로는 처음으로 식품 영양 분야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서 생산지에서 식탁까지 식품 안전이란 새 구호를 발표했습니다. 식품 안전 문제를 강조했고 특히 개발국이나 빈곤국에서 이런 식품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사실 많은데요. 북한의 식품 안전 실태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사실 뭐 식품 안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죠. 이제 그 식량난 이렇게 되면서 판폐된 옥수수 가루도 많이 먹이고 네. 그다음에 뭐 안에서 왜 수인성 질환이라고 돼가지고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엄청 그 많이 그 퍼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 이제 식품 때문에 안전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음식물이 쉰 거, 변질 간 거 있잖아요. 부패된
네.
거
네.
이런 것들을 취직함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질병도 많고 또 복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직접 식품 안전 관련 실태를 목격하셨고 또 한국에 오셔서 또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면 남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이제 한눈에 쫙 보이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보면 이 남북한의 실태 어떻게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북한은 이제 식재료 그러니까 원자재 부족에 걸리면서
네.
이제 부패한 그 식재료들을 폐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제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식당들 같은 데서도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잘 소독 같은 거가 이제 좀 부족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네,
그 한국도 그 식품 안전 관련해서 요즘에 상당히 그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특히 또 노로바이러스라든가 또 이제 그 식중독균들 때문에 한국은 상당히 촉각을 그 세우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왜 재활용 그러니까 반찬 재활용 같은 것도 막 못하게 하고 그걸 막 하다가 들키면 뭐 벌금도 막 물리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상당히 처벌이 강력하죠.
예. 근데 북한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고 방역서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 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깨끗하게 관리했는가,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뭐 불합격증을 붙이고 영업정지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모든 게 다 어렵다 보니까 방역서들이 나올 때 뇌물을 주고 그거를 이제 넘기는 거예요. 검열을 건승건승 하는 때가 많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식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소독이 되지 않은 식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라티부스, 장티부스, 콜레라 뭐 이런 것들이 전염병들이 많이 창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보건 문제가 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또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부패되거나 변질된 것도 이렇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조를 다시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뇌물을 이제 북한말로 고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네.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니까 그런 변질된 음식들이 그냥 여과 과정 없이 그대로 주민들에게 먹고 사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만큼 질병들이 그렇죠.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의 포장 같은 거가 이제 좀 그 시설이 낙후하고 네. 포장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자나 뭐 이런 것들 식품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유통 과정에서 부패가 돼서 곰팡이가 끼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그 제약 그 공장에서 그 원재료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독성이 있는 그 또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많고 예 뭐 그런 그 식품 관련 사고들이 북한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이건 미국이나 한국도 많은 나라에서는 그 식품의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서 뭐 심지어는
네.
제조한 사람이 이름까지도 이게 라면이나 이런 봉제범인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네.
이게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반해서 북한에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유통기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군요.
유통기한 쓰는 게 없어요.
네.
유통기한을 쓰는 게 없고. 그냥 예 팔아요.
네, 그러면은
유통 과정에
네네.
이게 또 뭐 그 냉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또 뭐 포장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뭐 아이스박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 변부패가 많이 일어나죠. 변부패, 부패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부패 문제 때문에 생기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식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식중독, 또 그다음에 대장염, 그러니까 장염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또 북한의 전력 상황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냉장고 활용도 적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 관리가 많이 부실할 것 같은데 북한의 식중독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하고 또 북한 당국에서는 예방책으로 좀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나요?
북한에서는 뭐 식중독과 관련해서 뭐 그 밥 이제 다 끓여 먹으라고
네.
일단 그 예 끓여 먹으라는 거를 이제 많이 선전하는데 뺄 까면 또 이제 끓여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네.
그 북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밥이 이제 쉬지 않습니까?
네.
밥이 쉬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면질이 갔다는 그러니까 부패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이제 많이 먹죠.
예.
그런데 물에다 씻어 먹어도 그게 이제 그 장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고
뭐 식중독에 걸려도 이렇게 좀 약을 빨리 구할 수 있으면은 몸이 좀 많이 개선될 수 있겠는데 그 약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그만큼 또 많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식중독에 걸리면 진짜 막 하늘이 노랗게 되고 정말 힘들죠.
네, 뭐 북한 주민
근데 이제 또 뭐
네.
그런 변질된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독성 있는 물질 음식들을 잘못 먹어가지고
네.
그 사망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북한은 이제 나무를 많이 뜯어 먹다 보니까
네.
산에 가서 그 나무를 채취해 왔는데 거기 이제 독풀들이 들어 있어서 그런 독풀을 먹고 이제 또 뭐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고 독버섯 특히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 버섯들 있잖아요. 독버섯
예.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떤 식중독 또 뭐 사망 뭐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예, 북한에서 그렇게 식품 안전 감독 그런 관련 업무를 하시다가 한국에 처음 정착하셔서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체험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유통기한이요.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 아. 아니, 여기 사람들은 쪽하면 다 버리더라고요. 또 이렇게 버리나 봤더니 네.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꽤 먹을만 하던데 뭐 변질한 거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냥 유통기한만 지났다고 무조건 갖다 버리는 거. 아. 아,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가죠. 상상이 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적어도 이 기간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이 기간 지나면 바로 못 먹는다는 건 아닌데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주 뭐 지나치게 고기에 대해서 막 그 반응을 심하게 해가지고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다 그러게 되면 무조건 갖다 버리고 우리 아들도 그래요. 가만 보니까 그 쌀 있지 않습니까? 쌀?
네.
쌀도 뭐 묵은 쌀 못 먹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묵은 쌀로 밥을 지면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북한에서는 막 10년 묵은 쌀도 먹어도 뭐 아무 일도 없지만.
그만큼 저 뭐 웰빙이라고 그래서 먹고 살고 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이해란 북한 전통 음식 문화 연구원장과 북한의 식품 안전 실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이란 핵협상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지원하려 한 남성이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인도의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도입 계획이 가격 문제로 삐걱대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의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도 이란 핵협상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과 관련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주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핵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한 후 최종 합의문에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한다는 약속을 명백하게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미국 공영방송인 NPL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럴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핵협상에 자국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존권에 관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한 건가요? 좀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협상에서 기본 틀에 합의한 후 긴급 내각 안보회의를 열고 이번 합의가 자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스라엘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이란은 과거 팔레비 왕조에서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고 또 중동 국가 중 이스라엘의 독립을 처음으로 인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네.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한다고 말해 이스라엘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핵협상으로는 이란의 핵무장을 도저히 막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자국의 존립에 위험이 된다며 이란이 자국의 생존권을 인정한다는 약속을 최종 합의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거부한 건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과 이란 정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요구는 이란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본성이 바뀌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핵무장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서도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전례가 없는 철저한 검증 체계로 이를 감시함으로써 동맹국 이스라엘의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이란의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목표를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핵협상이 타결된 후에도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동맹국이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 감시단이 이란의 핵합의 불이행을 발견할 경우 곧바로 제재가 다시 부과되도록 할 것이며
네.
이는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요즘 매일같이 신문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란 핵협상 결과를 미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매일같이 이렇게 신문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것도 자신의 결정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서 이해를 구하고
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 의회 일각에서는 이란 핵협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을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이번 핵합의에 관한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핵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을 모두 지킬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다른 당사국들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이란 관영 파로스 통신은 이란 외무부가 의회에 이번 핵합의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면서 의원들은 대체로 그 결과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를 지원하려 한 남성이 추가로 기소됐다고요.
네, 미국 검찰이 밝힌 내용인데요. 뉴욕에 거주하는 26살 딜카요트 카시모프가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월 역시 뉴욕에서 같은 혐의로 검거된 3명의 남성과 관련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시리아로 가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ISI에 가담하거나 시리아로 가기 어려울 경우 미국에서 테러를 벌이려고 계획했다가 기소됐습니다.
네.
카시모프는 이 중 아크로르 사이다 크메토프가 시리아로 가서 ISI에 합류하도록 돕기 위해 1,600달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사이다 크메토프는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갈 계획이었지만 출국 직전에 체포됐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카시모프는 공항에서 사이다 크메토프에게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황을 살펴보면 다른 용의자 사이다 크메토프가 테러 활동에 가담하도록 도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카시모프는 또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극단주의 이슬람 운동과 그 순위파 극단단체인 ISR에 가담하도록 권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만일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ISR에 가담하거나 혹은 독자적인 테러를 계획했다가 검거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는 뉴욕에 사는 여성 두 명이 테러 기도 혐의로 검거됐었죠.
그렇습니다. 올해 28살 난 여성인데요. 노엘레 베란차스와 함께 살던 31살인 에이시아 시드키라는 이름의 두 명의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네.
역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R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폭탄 테러를 기도하다가 검거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로 론 울프, 번역하면 즉 외로운 늑대라고 부르는 자생적인 테러범들인 건데요.
네.
이들은 인터넷 통해서 폭탄 제조 요령을 확보하고 또 일부 필요한 물건들도 구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위장한 미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 비밀요원들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알렸다가 덜미가 잡혔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러단체에 가담하려다 검거된 미국인들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에서 해외 테러단체에 가담하려다 적발된 기소된 사례가 30여 건이 넘습니다. 이 중 절반이 순위파 무장단체인 ISR에 가담하려 했는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미국 주방위군 소속 현역 군인이 사촌형과 함께 검거돼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가 몇 년 전부터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인데 가격 문제를 두고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네, 인도 현지 언론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7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다만 실제로 위기인지 또는 프랑스를 압박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도는 프랑스 비행기 회사인 다소사가 개발한 라팔 전투기 126대 도입을 추진해왔는데요. 원래 다른 기종을 검토하다가 지난 2012년 우선 협상 기종으로 선정해 협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입 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가 계속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프랑스 비행기 제작사인 다소가 처음 인도에 제시했던 가격은 약 12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네.
기술 이전을 위해 인도의 일부 생산시설을 두기로 하면서 그 가격이 20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격 차이 때문에 도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격이 3분의 1 이상이 뛰었는데 인도의 기술 이전을 하고 현지 생산하는데 이만큼이나 비용이 추가될까요?
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익명의 인도 관리는 프랑스 제작사인 다소가 프랑스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 상승분을 인도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며 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가격 문제로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도 정부의 이것이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이번에 라팔 도입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번 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프랑스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라팔 제작사인 다소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프랑스의 유명한 비행기 제작사인 다소는 이번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는데요. 앞서 다소의 에릭 트라피에 회장은 협상 첫날부터 라팔 전투기의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서 생산시설을 두기 위해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얘기인데요. 다소는 이 때문에 가격은 좀 올라갔지만 자사, 그러니까 다소사가 먹는 이익은 좀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추진 중인 계획에 따르면요. 다소는 126대 중 18대만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인도에 판매하고 나머지 100대 이상은 인도에서 조립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라팔은 한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도 후보 기종으로 거론됐었던 기종기죠?
그렇습니다. 약 10년 전에 한국군은 그 새로운 차세대 비행기를 선정하면서요. 라팔도 그 입찰에 참가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결국 한국군은 미국의 맥도날드 더글러스의 F-15K 전투기를 선정했지만
네.
그 과정에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또 러시아의 유명한 수호이 35도 처음에는 후보에 있었습니다. 다소는 F-15K 전투기가 선정된 후 처음부터 자신들을 들러리였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네.
표하기도 했고요.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에어쇼, 그러니까 여러 전투기와 항공기가 선을 보이는 자리인데요. 여기에는 그 라팔 전투기를 보내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는 F-15를 개량한 F-15SG가 라팔을 제치고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어떤 나라가 라팔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 기본적으로 프랑스 공군과 해군이 라팔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아직 운용되는 게 없는데요.
네.
그동안 수출을 계속 추진해왔지만 아직 최종 성사된 것은 없고요. 현재 인도 외에 이집트와 캐나다,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이 라팔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화학공장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6일 저녁 7시쯤 발생한 사건인데요. 중국 남부 푸젠성 장저우시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대형 화재로 번졌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네. 한 명은 불길에 화상을 입고 나머지 5명은 폭발 당시 충격으로 깨진 유리에 맞아 다쳤다고 합니다. 네. 사고 현장을 찍은 화면을 보면요.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요. 저장고 일대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화학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유독가스 유출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 인근의 약 주민 3만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는데요. 네. 일부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사고가 난 공장에는 영어로 PX라고 부르는 파라자일린이라는 화학물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네. 섬유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라고 합니다. PX는 흡입할 경우 눈과 코 그리고 목의 통증과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신경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네. 하는데요. 중국 당국은 화재가 진압됐고 더 이상 유독가스 유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진압에는 900여 명의 소방관과 200여 대의 소방차가 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지난 2013년 완공 직후 시험 가동 중에도 폭발 사고를 낸 바 있는데요. 특기 공장은 지난 2007년 원래 샤먼시에 지을 계획이었지만 인구 밀집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장저우시로 옮겨져 지어졌다고 합니다. 장저우시에서도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중국 당국은 당시 안전하다며 건설과 공장 가동을 강행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사고가 나면서 장저우시뿐만 아니라 비슷한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다른 곳에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8일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12도 되겠습니다. 신해주도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9도.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도, 낮 최고 12도 예상됩니다. 함흥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8도입니다. 청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로 일겠고 먼바다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4월 8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드립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하루 동안 일어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선 뉴스에 나온 용어와 원리를 설명해드립니다.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준비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미리 들어보시죠.
This is how we say hello. 윙가뽀.
첫눈에 반해버린 두 사람. 넋 나간 듯이 포카혼타스를 쳐다보던 스미스는 그녀에게
이어지는 아침 방송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